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창조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말씀이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두려워하여서 급히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그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두 만남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가장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여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스컴에서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은혜로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야곱이 맞닥뜨렸던 가장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은 간교함으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 모두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이 이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야곱이 간교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에서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그때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런 계획을 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복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과 상의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잠깐 동안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의 집에 보내놓으면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7장 44절에 보면 몇 날 동안만 삼촌의 집에 가 있으면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few days, 며칠 동안만 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 만에 삼촌 집에서 돌아옵니까? 20년입니다. 20년.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오라비의 집으로 떠나보냈던 이 야곱을 살아서는 못 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한 불쌍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 야곱이 살았던 그 집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500마일입니다. 500마일.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왜 그렇게 서둘러 나와야 합니까? 형의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뭐 여행에 필요한 양식이나 옷가지나 신발을 챙길 여유도 없이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하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삼촌의 집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가련한 불쌍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날째인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날 밤 해가 져서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계단입니다. 계단. 이 계단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계단이었고 천사들이 그 계단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혹시 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이 밤에 죽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한 번은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일어나고 베델에서 일어나고 또 한 번은 20년 후에 삼촌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얍복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의 중심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였고 그래서 형의 그 두려움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 20년 후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리브가도 죽고 없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또 한 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또 한 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현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그 잠꽤 그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 인생의 난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인생이 풀지 못하는 그 난제를 하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남보다 건강하거나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갱신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야곱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갱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15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바로 그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시고, 이제 야곱이 이 약속의 수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쳐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두 가지로 그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과 또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던, 그 누워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자기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약속의 그 중심에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땅에 대한 축복과 또한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언약,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행위의 언약, 행위의 약속과 은혜의 약속이 있죠.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이 은혜로운 약속인가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요. 문맥을 따라서 13절과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앞뒤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약속에 어떤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의 지난 행적을 보면 이 약속이 은혜의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왜 지금 베델에서 돌을 베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도망길에 있는 한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아버지를 두려워서 떨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니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약속. 내가 이 땅을 네가 누워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또 너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혈통으로 나오리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은 이 약속의 수여자가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잘못을 영원히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있을까요? 그 20년의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그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였던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20년 후에 삼촌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그 징계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의 급격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임종 직전에는 정말 성화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죄에 대한 징계의 고난은 받게 하십니다.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장인 어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장인 어른이 야곱을 속여요. 영어로 보면 father in law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또 다른 아버지는 야곱을 속입니다. 그 비통함을 통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를 돌아보며 깊이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야곱이 형을 속였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아버지를 속일 때 야곱은 그 염소토를 사용합니다. 염소를 잡죠. 염소를 잡아서 염소토를 붙이고 들어가서 털이 많았던 형 에서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하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축복하죠. 근데 먼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염소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야곱은 요셉의 옷에 묻어있는 염소의 피를 보고 완전히 속아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는 이 첫 번째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들은 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는데, 이 염소의 털과 염소의 피라는 연관성은 또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이 많지 정확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죄를 완전히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진 않지만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져온 것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식 날 장인어른이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또 외삼촌인 이 라반을 찾아가서 막 항변합니다. 근데 장인어른이었던 이 라반이 어떻게 야곱의 이 항변을 잠잠케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보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풍습이 아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의 관습에 맞지 않다. 여러분, 이 형이라는 단어, 장자라는 단어가 야곱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의 비열한 행위를 들추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단어가 바로 형, 첫째, 장자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장인어른 앞에 항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비통함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많은 허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 사건 이후에도 또한 그 부니엘 사건 이후에도 자주 그의 비열한 행동들이, 예전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한 가지 진리는, 야곱의 이러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러한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며 보냈던 그 20년 동안 야곱으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격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 약속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들을 붙들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인내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이 약속들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 약속들이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돈이나 물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성취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찾아오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던 죄인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비로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까이 이렇게 향해서 나오실 때, 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하면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져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눈 밖에 이제 나는 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뭐 괜찮다,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저 한밤 피곤한 육체를 쉬려고 돌을 베고 누웠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8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를, 뭐 성경에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돌로 그 베고 잤던 그 돌을 모아서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 굳이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헌신하여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됩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위태로운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위기가 우리의 삶에도 닥쳐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난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은혜의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수여자가 된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는 죄의 용서함에 대한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인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파산한 자인 것을, 가련한 존재인 것을 알고 슬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생각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들의 그 귀중함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학년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학생들이,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과반수 이상이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죄인 야곱이 예배자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군사들로 그렇게 자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을 경험하는 복된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